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걸어갔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왕.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세상 왕을 피하여 도망쳐 살아가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에서는 이제 머리 둘 곳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왕국에서 왕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날까지는 다윗이 잠시 옛 세상 왕의 핍박을 받고 옛 세상 왕국에서 쫓겨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광야의 삶을 거쳐 나그네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여정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죠? 누구의 삶을 증거하라고. 장차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참 왕 되신 우리 예수님도 천국 보좌를 떠나 잠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는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 왕이 주는 핍박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뿐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왕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참여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 중에 나그네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결국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천국 본향에 이르러 예수님이 앉아 계신 왕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을 다윗이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거쳐가야 하는 이 여정이 어떠한 여정인지를 오늘 본문이 더욱 확실하게 보여줘요. 단순히 고난을 거쳐 영광에 가는 길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배우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가장 먼저 자기 피난처를 삼은 곳이 어디였죠? 21장 첫 부분에 보면 당시 성막이 있던 높당이었어요. 그 높당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셨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다윗을 제사장처럼 세우시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승리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높당까지도 사울이 알고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다윗이 다시 피하여 도망쳐간 곳이 어디였죠?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가드는 어느 나라 땅이었다고요? 블레셋. 그리고 가드 사람이 누구였죠? 유명한 사람? 골리앗. 즉 골리앗이 있었던 땅, 골리앗을 사랑하던 자들이 모인 땅, 원수의 땅,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는 땅으로 도망쳐 피하여 갑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과 시나에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할 지경에까지 가요. 원수의 땅이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때 다윗이 그들이 보기에는 정신나간 행동을 하죠. 그래서 미친 자로 여겨져서 쫓겨나게 되고, 이건 죽일 필요도 없는 자라, 업신여김을 당하여 쫓겨나게 되고요. 또다시 피하여 도망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미친 척이라도 해서 정말 피하여 갔던 그 사건을 시편 34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죠? 시편 34편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시편이었죠. 다윗 자신은 그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대적들 앞에서 원수들이 사방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죽음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바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드왕과 신하들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친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 살펴보았죠.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한테 미쳤다. 사도 바울도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미쳤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이 볼 때는 예수에게 미쳤다, 미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고 건져시는 은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도망쳐 피하여 가게 돼요. 도망쳐 피하여 가는 삶이 그냥 무서워서 비굴하게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1절에서 2절로 오면 다윗이 피하여서 이제 아굴람 굴에 가서 거합니다. 그때에 다윗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죠?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은 당시에 블레셋 땅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곳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 있었던 베들레헴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접경이 그 예루살렘, 다윗이 썼던 베들레헴 거기하고 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의 온 집, 다윗의 부모, 사울 왕국에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모이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재밌죠. 그 전에 다윗이 미친 자라. 미친 왕. 그 미친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이 그들의 목자 왕이 되어 광야에서 고난 속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게 되는 모습이에요. 놀랍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목자 왕이 돼요. 그것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과 39절로 가면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토굴에까지 거야 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성도들이 나와요. 바로 이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 피하여 도망쳐가는 삶을 사는데 그곳에서도 이 땅의 교회를 이루며 믿음의 증거를 받고 증거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예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약속된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임할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점점점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은 쇠하여 가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던 옛 세상 왕국이 쇠하여 가고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잘 볼 게 있어요. 이 새것이 임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어떤 현실 속에서 세워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 영광이 세상적인 현실로 드러나 있질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왕과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과 그 왕국이 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나그네 여정을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더하여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 왕국과 교회와 백성들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윗이 더 큰 고난과 핍박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왕국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닮아있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닮아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은 더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진리를 지키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윗과 다윗의 왕국과 그 백성들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고 모든 비유와 말씀으로 하늘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영광이 세상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때에도 다윗에게 나왔던 자들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쫓겨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여 모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고난 중에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들을 나그네라 증거하며 그때나 지금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같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함께 있어요. 나그네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세상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진리복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도 드러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영광이 드러날 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로 모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잠시 고난 속에서 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로 모여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쳤다 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현실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로 백성들이 모이자 다윗이 더 이상 아둘람 굴에 머무르질 못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굴 속에 자기 하나 숨기기도 바빴는데 모이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어디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땅이었어요. 3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즉 자신을 따르는 양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한 땅으로 찾아간 곳이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모압일까? 모압이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자기 부모를 맡기고 자기 따르는 백성들까지 맡길 정도로 모압이 그런 정도로 안전한 피난처였을까? 모압이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모압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인 오벳의 할아버지 엄마 룻.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윗의 할머니의 땅이었다는 거죠. 할머니의 민족. 그래서 룻기 4장 13절 그리고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다 땅의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증조할머니 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할머니 땅에 가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피난처로 삼으려 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모압도 암몬과 더불어 하나님의 원수였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때에는 그것을 피난처로 하여 도망쳐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서 한 고백을 방금 읽은 그 구절을 보면 왜 모압 왕으로 피해 모압 땅으로 피해 왔는지 다윗의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잘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아블람굴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자들의 안위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 왕이 되어 그들을 안전히 쉴만한 물가와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타났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줄 때에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다는 것이 나타나요. 자기 목숨을 구하질 않아요. 사울은 반면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 자기 양들의 것까지 취하고 해치기까지 하는 싸꾼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보다 양들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양들을 인도해서 모압 왕에게까지 나와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이 3절 4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게 하기까지만 알기까지만 내 부모를 당신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일 거예요?까요? 다윗이 비록 모압 땅에 피난처로 하여 피하여 갔을지라도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여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또 어디로 부르시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는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또 따라가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피하여 도망쳐 가는 게 이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따라가려는 모습이었지 비굴하게 도망쳐 가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보면 모압 왕에게 피하여 있는 것이 안전해요. 거기까지는 사울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여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다윗이 피하여 도망쳐가는 나그네 삶에 이런 믿음이 숨겨져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자기 목숨을 피해서 도망쳐가는 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미친 척할 때도 그걸 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그냥 고난만 거쳐간 게 아니라 다윗의 삶에 함께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예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에 가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고난만 거쳐서 영광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즉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자라가 아들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5절에 이제 드러나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나 다시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5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잘 보시면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다윗이 지체하는 모습이 없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바로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윗이 떠나 곧바로 순종해 갑니다. 여기에 먼저 이 선지자 갓이라는 자가 나오죠. 선지자 갓이 처음 등장해요. 이 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예전에는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 갓이 등장하고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갓도 사울의 왕국에서 핍박받고 다윗에게로 모인 무리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후에도 두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요. 첫 번째는 나단 선지자였고요. 또 한 선지자가 이 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룻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하니라. 역대상 2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갓이 등장하는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갓이 함께하게 되고요. 이제 그 22장 뒷부분에 가면 누구까지도 오냐 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자까지 다윗에게로 피하여 와서 함께 거하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의 무리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400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도 세 직분의 사역으로 다스려졌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지금 교회도 예수님의 세 직분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죠.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제사장으로 올바른 성례와 예배 집행하고 왕으로 올바른 치리 집행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 세 직분의 사역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다시 사울의 왕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정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도망쳐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와서 좀 안전히 거하려나 했는데 오자마자 또 유다 땅에 돌아가래요. 죽으러 가라는 소리입니다. 아닐까요? 아니 우리 생각에도 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가자마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면 바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울이 눈이 벌겋게 다윗을 찾고 있는. 그런데 다윗이 지체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을 떠나고요. 모압 왕과 함께 있는 자기 부모를 맡겨놓고 자기 부모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세상 현실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미친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사실 우리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몰라.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부인했을 거예요. 야, 갓선지자가 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소견을 주장하여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가면 얼마나 손해볼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가면 아이고 장사가 얼마나 미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이게 이제 나타나요. 이제 22장, 23장으로 가면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볼 거는 한 가지 부분만 볼 거예요. 일단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게 하셨다면 좀 다른 기대를 하게 돼요. 아, 유다 땅의 현실이 좀 나아졌나 보다. 우리 멋대로 생각하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과 핍박이 좀 작아졌을 거야. 아, 다윗이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22장 뒷부분으로 가면 사울은 더 큰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더 분노해서요. 다윗을 못 죽이니까 다윗을 선대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잡아와서 죽여버려요. 그뿐이 아니라 거기서 분노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이 거하던 높당의 모든 제사장들, 아니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다 진멸해버려요. 어느 정도의 분노예요, 이게 미움.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한 일들이 찾아오고요. 다윗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을 선대했던 자들까지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에게까지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왕국을 더욱 든든히 세워 가셨다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더하여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이면에 하나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돼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그 왕과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과 예수님의 교회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세워지는 그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 읽었듯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갑니다. 당시 다윗에 피하여 도망치는 삶에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자기 안위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예수님 닮은 아들로 더욱 빚어가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왕국을 굳게 세워져 가는데 그 아들의 삶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예전에 누구 한 믿음의 선조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부모를 떠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삶하고 다윗의 삶이 닮아있어요. 그런데 이 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언약기업에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수많은 백성들,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게? 민족, 땅,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소견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삶을 떠나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기대도 했을지 몰라요. 아, 약속하셨으니까 좋은 게 있겠지. 그런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였죠? 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야, 다 전화위복으로 야, 이렇게 가지만 고난을 거쳐 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언약기업을 땅을 내가 다 얻게 될 거고 많은 후손들을 얻을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사라를 통해 친자식으로 이삭 하나만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 때. 아니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신다는데 아들 하나 주시고 뭘 이루셔요? 가나안 땅의 기업은 사실 그 자기하고 사라 무덤에 있던 그 땅밖에는 솔직히 얻지도 못했어요. 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찾아온 게 뭐였죠?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더 큰 환란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머리를 확 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굴렸죠? 야 이거 하나님 이대로 믿다 가다가는 내가 죽고 말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 버려요.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 땅에 돌아와서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고난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대적도 만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기근을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고 왜 떡은 안 주시고 왜 고기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는 세상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으로 부르시려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예수님 닮은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참왕 예수님, 참 아들이시라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 우리 구원의 최고의 본이 되어주셨다.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봐야만 우리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기뻐하며 영접했나요?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피조물된 죄에 빠진 세상 왕과 죄인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지 예수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자기 안위보다 먼저였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중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와 사망과 사망에 종된 것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예수님의 왕국인 천국을 세우시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으로 그뿐 아니라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도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기까지의 순종의 삶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길에 미리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에게 속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을 다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들들,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증인들, 내 삶, 그렇다면 무엇일까?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당장 내일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든지 장래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니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든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기쁘신 뜻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자기도 결박과 환난 아니 결국에는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벌레몬도 못한 자기 삶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도 장래를 모릅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알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꿈을 꿨는데 내일 이렇더라. 그거 맞아요? 그렇게 알라고 하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려주십니다. 당장 내일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우리 삶에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삶, 세상적으로 더 풍성한 삶, 세상적으로 더 번성하는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짓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번성할 거야. 어디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더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일 일은 몰라도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 건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나랑 동행하셔서 천국 영광에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그날까지 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아들로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까지 배워 고난 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모압에 있던지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 계시던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살고 계시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가시되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 나라 세우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즉시 순종하고 담대히 예수님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 그때에는 고난 중에 세워질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우리의 고난 중에 세워질 필요가 없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이 온전한 순종하는 아들의 삶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순종하는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도 이 아들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 닮은 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우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요.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더욱 순종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 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잠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또 예수님 닮은 아들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